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아마도 그것은 성육신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보다는 부활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말을 합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며 평신도 신학자이며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전에 했던 그 말보다 이 말이 가장 공감된 말로서 다 동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적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게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사실 은혜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오래 다녀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알아야만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또 성찰해 봐야 되는데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때에 은혜 받은 은혜 입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그걸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은혜를 안 있으면은요, 첫 번째,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네요? 파워포인트가?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받았다라고 해도 그 죄의 흔적은 잊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난날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과거에는 그러한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자신은 박해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죄인이었죠.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였습니다.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예수라는 제자 꺼내지도 마, 이렇게 했던 자들이 우리들이죠, 사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왕을 대적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역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인간의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론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허물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죄에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뭡니까?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열등감에서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혜를 입은 이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자로 고백하지만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의 사명을 부여받지만은 이 모세의 반응이 첫 번째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뭐 왕자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동족임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른 나이 80세 때는 40년 전 그 40대에 가졌던 그런 자신감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받았을 때에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내가 나이가 이제 얼마나 이 나이가 되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완전히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알기에 고백한 것인데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작은 자로서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어요. 열등감은 인간됨의 실존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 때문에 누구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러한 열등감이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어떨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세워줄 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대마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대마도에서 역사관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1719년에 대마도의 조선 통신사였던 아메노모리 호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하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그 유교 사상을 아주 존중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똑같이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할 때는 일본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진실함으로 교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교 철학을 담은 글귀가 있는데 성신지교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념비를 이제 그의 외교 철학이 담긴 글을 써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또 달란트가 있죠.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까?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자꾸 비교하게 되면은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러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또 택하여 세우셨는데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는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비교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를 아는 성도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는 마지막으로는요 맡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어떻게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만 딱 보면은 어쩌면 참 교만하다. 뭐 얼마나 뭐 할 일을 많이 했길래 저런 말을 할까? 교만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습니다. 수고를 하긴 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건강이 상하지 아니할까, 박해를 받지 아니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요령을 피우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생명을 걸고 충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계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내 몸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요령 피우는 사람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은혜 입은 성도는 다릅니다.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직분이 가장 고귀함을 알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이때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그런 워너메이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고 그것을 전제로 워너메이커는 그 장관직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뭐 좀 그런 빈정되는 말을 질문을 이제 하였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워너메이커에 대한 이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이런 일화를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워너메이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때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직임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